대속 희생물로 보내주셔서 갈보리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신 것, 그 죽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집에 모여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말씀을 살펴볼 때 하늘의 지혜로 저희들을 무장시켜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62장. 저 죽어가는 자다 구원하여 죄악과 무덤서 건져내며. 362장.
저 죽어가는 자다 구원하여 죄악과 무덤서 건져내며 죄인을 볼 때에 애통하면서 주 예수 구원을 달래세. 저 멸망하는 자 예수를 며또 큰 힘입어 구원받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멸망당할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구원받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어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멸망당할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구원받네.
아멘.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아마 대연 이것으로 이제 대연 예언 계략적인 예언 공부를 여기서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개요를 보겠습니다. 개요. 요한계시록의 거기 여러분들 드린 자료 마지막 장 72페이지 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한번 펴 보시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성경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 요한의 계시록, 요한 계시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요한이 한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알려주신 그런 계시입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인데 요한 계시록의 개요를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1장 19절입니다. 1장 19절, 이 밧모섬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계시를 받은 그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9절 보면 네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 그래서 요한이 이 계시를 받고 이 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 21절까지 다 기록을 한 것은 요세 범주에 다 들어가는 거죠. 네가 본 것들. 본 것들은 이미 과거형이에요. 이미 본 것들, 쭉 보아온 거, 과거로 돼 있어요. 영어로는 분명히 나타나 있죠. 그리고 지금 있는 것들, 이것도 현재예요. 여기는 현재형이에요. 지금 있는 것들은 뭘까? 요한이 그때 그 밧모섬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것, 막 받고 있는 것, 그런 것. 그래서 이것은 요한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일곱 교회에 관해서. 1장은 이제 이미 본 거. 여기 1장 19절에 기록을 해라 했으니까 여기서 1장 18절까지는 이미 본 거예요. 그리고 예, 앞으로 볼 것들, 이후에 있을 것들, 이것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 분명하게 이제 우리말도 이 돼 있지만 영어로 보면 분명하게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래는 4장부터 이제 이후에 있을 것들, 그랬으니까 2장, 3장은 지금 보는 것들이고 4장은 여기 4장을 여러분 보시면 4장 2 이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더라.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더니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 머무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영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셔서 그 영혼은 뭘 받느냐면 하늘에 있는 예수님의 왕좌 주위를 보게 된 거예요. 이제 그때 거기 왕좌에서부터 하늘의 선상의 모습에서부터 이제 계속 그 지상으로 앞으로 쏟아질 그 이렇게 재앙에 관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6장, 4장, 5장은 그 하늘의 모습이고 6장부터는 이제 이 땅에 쏟아질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간단히 요약을 하려면 1장은 과거고 2장, 3장은 그때 당시 그 밧모섬에서 계시를 받던 사도 요한이 있었던 그때 현재, 물론 지금은 과거가 됐죠. 그리고 이제 4장부터 22장까지는 이 요한에게 미래형, 미래. 그래서 그 하늘로 끌어올려서 그걸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약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럼 이제 장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장별로 이렇게 1장부터 22장까지 보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 계시록을 접근할 때 해석을 할 때 이렇게 주의를 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누구든지 해석하는 건 자유지만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고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 건가는 한번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역사적으로 보는 거다. 이제 인류의 역사의 축도형으로 보는 거다.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밧모섬에 그 요한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초림하신 예수님이서부터 다시 재림하실 요한복음 19장에 아니 요한계시록 19장에 재림하신 예수님 나와요. 그럼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 인류 역사, 거기에 물론 교회도 포함된 거예요. 여기에 인류 전 역사가 축도가 된 거다.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걸 역사적인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 2017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AD 약 100년경을 따진다면 이 요한계시록이 한 AD 95년경에 기록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100년 전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2017년이에요. 그러면 상당한 부분이 이미 인류 역사에서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도 요한계시록도 상당한 부분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과거적으로 보는 거예요. 과거 접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이 계시는 밧모섬에서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AD 100년경이니까 요 앞 전후하고 또 그때 당시 최고의 그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이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물론 이제 마지막에 19장, 20장, 21장, 22장 여기는 이제 그 예수님 재림하고 재림하시고 난 뒤에 새누리와 새 땅 이야기니까 그 전까지 이제 여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 과거에 이루어진 거, 그리고 앞으로 로마 제국이 한 5세기경에 멸망하는데 이런 전후로 해서 다 이게 이루어진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걸 과거적인 해석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에 보면 여기에 무슨 그 이렇게 재앙이 떨어지고 누가 나타나고 뭐 두 증인이 있고 뭐 이런 것들 전부 과거의 역사에서 다 뽑아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미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1장 물론 1장서부터 3장까지는 요한 사도 요한에 있을 때 과거와 현재라고 했으니까 그것까지는 이제 다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다음에 4장서부터는 다 미래적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많은 이 성경을 이렇게 중시하는 그런 교회나 성도들은 이 접근법을 많이 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적으로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과거에 성취된 것도 아니고 뭐 이 역사적인 것도 아니고 전부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다.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천년왕국 이런 것들은 그냥 실제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오랜 통치 기간, 천년하면 오랜 통치 기간,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린다 그러면 공의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이런 정도로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고요. 만약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이 1번과 2번과 3번 중에서 우리가 택해야 되는데 어느 거 한 가지만으로도 택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주로 이제 미래적으로 많이 이제 해석을 하는데 거기 어떤 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나 과거적으로도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제 앞으로 4장부터 22장까지는 미래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해가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대환란과 관련이 있고요. 대환란 아직은 이 세상에 지금 대환란이 역사적인 대환란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세워지자마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자마자 세상으로부터 환란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렇게 하지만 인류 역사에 공통적으로 이어지는 전 세계적인 이런 대환란이 과연 닥쳐왔느냐 그건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미래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미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이렇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장별로 계율을 보면은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1장은 이제 과거에 다 이루어진 거로 이제 그 요한 개인에게 요한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환상이 나와요. 예수님의 모습. 여기 13절부터 특히 여기 17절까지는 그 하늘에 있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한 그 대언자들이 다 조금씩 달라요. 이유는 이거예요. 인간이 어떤 인간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또 그런 기회를 주셔서 어떤 하늘의 왕좌 주위를 봤다 이거예요. 봤어도 사람마다 사람이니까 이렇게 느끼고 감동하는 것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동일한 것은 공통적인 것은 너무 놀랐고 이게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런 광경이라는 거죠. 여기 구약에 있는 에스겔 대언자, 수요일에 이제 에스겔 공부하고 있는데 에스겔 대언자가 그 하늘의 그 모습을 봅니다. 그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너무 놀랍고 너무 화려하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아주 놀랍게 하는데 이게 대언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곱 금등자인데 한 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시니까 밝은 인자라는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옷을 입고 발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는데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고 눈같이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만 해도 예수님 짧은 옷 안 입으세요. 예?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수님은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으셨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 남자들도 그 여름 돼서 여름 된다고 자꾸 이렇게 자꾸 드러내는 것도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여자만 그걸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남자들도 똑같아요. 예. 자,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있고 눈같이이며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의 피조물이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뭐예요? 본 건 양털 같은 거. 그것밖에 없잖아요. 예. 하늘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 우리가 이 지상에서 볼 수 없던 것들이 하늘에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러니까 표현하려면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죠. 눈같이이며 눈, 땅에 있는 눈. 근데 실제 눈보다 비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두 발은 용광나서 달군 듯한 정제된 놋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난 것 같더라. 이거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지상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 변화산상에서 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이 봤던 그 모습은 잠깐 정말 맛만 본 거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 화해져서 눈이 부셔갈 정도로 화해졌다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공통적이에요. 이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런 분이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언자든 예수님의 모습, 하늘에 있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그거 보고 나서는 다 뻣뻣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엎드러지게 돼 있어요. 다 엎드러져요. 에스겔에서 엎드러졌고 이사야에서 엎드러지고 다 엎드러졌어요. 다니엘도 엎드러지고 여기에 사도 요한도 여기 보세요. 17절에 보면 내가 그분을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죽은 사람같이 엎드러졌어요.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인간이 피조물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똑바로 눈을 뜨고 쳐다볼 수가 없는 게 그냥 엎드러지는 거예요. 죽은 사람처럼. 그게 우리 이 피조물과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그 차이라면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하늘에 가셔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볼 때 정말 이렇게 엎드러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일으켜 세워주시면은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모습을 보고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환상이 여기에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17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19절은 이제 요약이지만 내가 쓰러졌어요. 그분을 볼 때 이 사도 요한이 그랬더니 주님께서 손을 얹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난 처음이 맞으며 난 살아있는 자라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죠. 그래서 너에게 이런 사명을 줬으니까 이 대언을 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2장, 3장은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실제로 존재했던 일곱 교회에 관한 그 예수님의 대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입니다. 책망도 있고 권면도 있고 칭찬도 있고 하는 거. 그래서 에서보 두사빌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일곱 개의 교회에게 차례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일곱 개 교회 중에서 두 개의 교회만 이게 책망이 없었다. 하나는 순교자의 교회, 또 하나는 형제 사랑의 교회. 예? 나머지 교회는 다 장단점이 다 있었어요. 예. 물론 장점이 더 큰 교회도 있고, 또 두아디아 교회 같은 마지막 그 저 라우디게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책망만 더 많았어요. 이런 교회들이 이제 일곱 개였는데, 이것을 일곱 교회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의 그 사도 요한 시대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그 시대별로의 교회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한 사람은 많이 있는데, 그것도 뭐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어느 시대든 이런 교회는 다 있을 수 있고요. 그때 당시에 사도 요한이 있었을 때, 그때 당시 분명히 그 소아시아 지방에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던 소아시아 지방에 이러한 교회들, 다양한 일곱 개의 교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이렇게 존재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리고 4장에는 이제 하늘문이 열려갖고 그것으로 영이 올라가죠. 사도 요한 영이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왕좌. 여기도 이제 여기 1장에 예수님의 그 나타나신 예수님을 봤는데, 여기 4장은 직접 하늘에 올라가서 그 왕좌에, 여기 2절에 보면 하늘에 한 왕좌가 놓여있고 한 왕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랬잖아요. 앉으신 분의 모습이 벼국과 홍보석 같고 왕좌 둘레 무지개가 있어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1장하고 또 저기 묘사하는 게 또 틀리는데, 근데 공통적인 건 뭐예요? 너무 화려하고 놀랍고 경이스럽고 인간의 그 표현으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본 거, 생각하는 거, 그 벽옥, 홍보석, 뭐 무지개, 에메랄드 이런 거로 얘기하지만 이걸로 다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거죠. 여기 뭐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 일곱 등불이 타고 있더니,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왕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왕자 한가운데 왕자 둘레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찬양하는 그런 존재들이, 찬양하는 존재들이 계속 그분 옆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 하늘에 가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면 결국 이거밖에 앞으로 할 게 없어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여기 4장 11절은 유명한 말씀이 나온 겁니다. 주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요한 계시록의 어떤 주제도 이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만들어졌느냐, 그리고 이 땅에 살게 해주셨느냐,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결국 사람은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를 창조해주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망가뜨리고 이것을 반대하고 이걸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에 공의 심판을 받고, 또 이 목적을 이해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존재 같이 거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장 그리고 5장에는 이제 요한 계시록의 이 엄청난 예언이 담겨져 있는 이런 책을 상징하는 이 책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데, 이걸 여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걸 누가 열겠는가? 사람은 열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이제 5장 이고요. 5장. 그래서 4장과 5장은 계속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 그리고 6장부터는 이제 이른바 이제 심판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가지 심판이 있죠, 여러분. 아, 봉인 심판. 옛날에는 인심판이라는 거죠. 인심판. 머리에 찍는 거, 도장으로 찍는 그런 심판. 각각 일곱 심판씩 있어요. 일곱 개씩. 일곱 봉인 중에 여섯 봉인이 이제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봉인, 둘째 봉인,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6장 1절부터 첫째 봉인, 3절은 둘째 봉인, 그 5절은 셋째 봉인, 그 7절에는 넷째 봉인. 이렇게 할 때 서서히 이제 이 하늘에서 지상에 쏟아지는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전히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무서워서 도망은 하지만 또 결국은 이렇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가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장은 6장 다음에 어떻게 삽입적이라고 삽입장이라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삽입한 내용이에요. 여기가 이제 14만 4천 명을 인치는 장면이 나와요. 인친다는 것은 14만 4천 명이 쭉 나오잖아요. 4절부터. 이것은 이제 환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뽑힌 각 지파에서 만 2천 명씩 뽑힌 이 14만 4천 명이 그때 당시 환란이 쏟아질 때 이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십니다. 안전하게. 14만 4천 명이 여기 나옵니다. 7장에. 근데 이 14만 4천 명을 가지고 그 지금 한국에 있는 이단들은 많이 우려먹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그 여호와의 증인도 14만 4천 명 처음에 얘기했었어요. 처음에 미국에서 세워지고 그랬을 때 막 전 세계로 나갈 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 전 세계적으로 많이 늘어나서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유를 또 대야 되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 변두리에 있는 사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것도 또 여호와의 증인도 있어요. 이런 허무맹랑한 이론을 가지고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찾아가고 믿는데,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을 1차로는 영적으로 해석하면 위험하냐 하면, 성경 말씀을 1차 영적으로 해석하면 다 자기들 방식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누가 그게 옳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하는 거는. 여기 14만 4천 명 여기가 다 우리라고 얘기하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1차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면은 여기 보세요. 분명히 14만 4천 명인데 14만 4천 명인데 이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 명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그럼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요 그런 위험이 없어지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있고 그 민족이 분명히 있고 거기 이스라엘은 또 다른 민족이 없는 열두 지파가 분명히 있어요. 열두 지파가. 그걸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이해하면은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거를 뭐 한국에 있는 자생 사이비도 다 이게 14만 4천 명이라 그래요. 예? 그 신천지 교회도 14만 4천 명 그 열두 지파 만들어 놨잖아요. 대전 무슨 지파, 무슨 대구 무슨 지파. 모여서 뭐 운동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그 너무 허무맹랑한 거다. 그래서 그분들은 뭐냐면 성경을 다 영적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풀어버리면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마음대로 이해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여러분 정해졌죠? 이스라엘은 정해졌고요. 열두 지파는 정해졌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오잖아요.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압달리 지파, 므낫세, 스불론, 벤야민, 요셉. 이런 지파는 존재하잖아요. 이스라엘. 누가 지금 현재 너희들이 누구 무슨 지파에 속하냐 이런 거는 모른다 하더라도 주님 이때 만약 환란 때 되면 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이제 7장에서는 14만 4천 명이 이제 그 인을 친을 받는데, 그래서 보면은 여기 14절 보면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에 희게한 자들이다.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환난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되겠죠. 유대인들은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깨닫지 못해요. 이건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미리 예레미야가 말하자면 야곱의 고난 이게 주어져요. 야곱은 정해진 거예요. 야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대부분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8장에 보면은 이제 그 인심판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새로운 심판인 나팔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일곱째 봉인이 열리고 이 일곱째 봉인이 열리자 이제 일곱 나팔이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8장에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9장에는 나팔 심판 마무리가 됩니다. 5장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거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런 거를 견딜 수 있겠는가? 에? 이게 견딜 수 있겠는가? 그 예를 들어서 9장 6절에 보면요. 그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하였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날 죽여달라고 그런데도 죽음 피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정해진 심판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화 이게 엄청난 상상을 못하는 이런 일들이 죽고 뭐 땅에서 나온 이런 것들 뭐 엄청난 재앙들이 그리고 이상한 그 모양을 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돌아설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을 때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마음이 한번 강팍해지면요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고집을 피우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 완악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자기가 이렇게 멸망당할 걸 알면서도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소욕이거든요. 여러분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마음을 녹여야 돼요. 여기 20절에 보면 이 재앙들로 인하여 죽지 않냐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이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는데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돌아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그래서 지금 사람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고집 비우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예, 회개하지 아니하며 마귀들과 또 금과 은과 놋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 곧 보거나 듣거나 걷지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것에 대해 뜻을 돌이키지 아니한다. 혹시 이런 거 우상 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자기를 믿는 사람,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앞세운 사람, 그때 가서 바뀔 것 같습니까? 자기를 믿죠. 자기 우상을 믿는 거죠. 그래서 또한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둑질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는 지금입니다. 지금. 그리고 제일 지혜로운 게 뭐냐면 내 고집을 빨리 내려놓는 거예요. 내 소욕의 욕심을 빨리 내려놓는 거예요.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은 어떤 의미로 보면 삽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나팔 심판이 계속 되다가 이제 15장에서부터 병 심판, 우리 옛날 같으면 대접 심판이 시작이 돼요. 그 중간에 10, 11, 12, 13, 14장은 삽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10장에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립니다. 이거 사도 요한이 백성들에게 이제 주어질 그 재앙 심판을 준비하게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하늘에 있는 그 책 작은 책을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먹게 합니다. 먹게 하는 거는 이게 에스겔 대언자도 그렇고 예레미야 대언자도 그렇고 이게 상징적인 건데 이걸 대언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기에 그 7장에는 10장에는 사도 요한이 하늘에 있는 책을 작은 책을 먹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뒷부분에 보면. 그래서 목적은 이겁니다. 11절에 보면 제가 먹을 때는 참 입에선 달았는데 들어가니까 배 썼더라. 자기 그 동족들 이 세상에 이게 앞으로 그 떨어질 심판을 생각하니까 속이 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먹을 때는 좋았는데 11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 앞에서 다시 대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게 사도 요한을 준비시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11장에는 유명한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환란 때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데 이 두 증인을 뭐라 하냐면 그 두 올리브 나무라고도 비유했고요. 두 등잔대라고도 비유했어요. 근데 이들이 활동하는 기간은 1260일이에요. 1260일은 3년 반 정도 돼요. 3년 반 정도. 그러면 3년 반 아마 후환란기 때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기적적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세상에서 증언을 하다가 또 살해를 당하잖아요. 이분들이 순교를 당해요. 근데 또 부활해서 올라갑니다. 두 증인 얘기가 나오고 12장에는 이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안 사탄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노로 쏟아내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여자는 이스라엘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해를 옷으로 입고 발 아래 다리 있고 또 머리부리는 12별의 왕관을 쓴 이 여인이 여자가 이 굉장히 그 환란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자가 누구 저기 하느냐면 한 아이를 낳게 되거든요. 이 사내 아이. 근데 여기 5절에 보면 여자가 사나이를 낳으니 이 아이는 천장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자리야. 누구예요? 누굴까요? 이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누가 더 있어요?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철장을 가지고 내려오시는 분인데. 근데 이 민족적으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유대인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사탄으로부터 큰 이렇게 환란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13장에는 이것도 삽입장인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와요.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환란기 때 이런 인물이 나타나서 얼마나 세상을 휘저을 것인가 이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그때 그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다 그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다. 그 정도면은 이제 얼마나 이 세상을 집요하게 통치하는 것인지 그게 유명한 13장에 666이 나온 거 뒤에 표를 안 받으면 거래를 못하게 먹고 이제 사지도 못하고 이제 먹지도 못하게 사람이 최고의 이제 핍박을 받는 그런 때가 여기 나옵니다. 666. 14장은 최종 심판에 대한 미리 보기가 나와 있어요. 이때도 14만 4천 명이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이마에 기록된 이 14만 4천이 활동하는 게 나오고요. 미리 바벨론이 무너지는 내용을 보여주고요. 15장은 병심판, 마지막 세 가지 심판 중에서 병심판, 대접심판이 있고 16장 병심판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서는 그 가증한 것들의 어민 음녀인 큰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종교 조직, 이 기독교 부패한 조직과 이 세상 조직이 결탁한 이 종교 조직, 그리스도의 전위 조직, 이런 적그리스도의 전위 조직이 멸망당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증한 것들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18장에도 이제 심판으로 무너진 큰 바벨론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19장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20장에는 예수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마지막 20장 뒤 15절에 보면 이 불 호수 심판이 나오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된 것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고요. 그리고 21장, 2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가 이제 전개되는 물론 이제 여기 그 20장에는 천년 통치가 있지만 21장 22장에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신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개요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실 때는 이제 이번에 공부한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적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믿음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정해진 하나님의 스케줄 따라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고집을 피우지 않고 우리 육신에게 마음을 맞추지 않고 오직 정해지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종일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 서울제심리교회 회중 모임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